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갈 텐데요.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성도가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구원돼서 어떤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 그 전체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죽음의 홍해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자리로 들어와서 길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뭐 교회로 모여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워하고 또 구원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당연한 성도의 그 길, 성도의 책임, 성도의 그 걸음걸음들을 왜 걸어야 되는지 모르고 혼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은 열심은 우리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차로 지금 우리가 연대기 성경 강좌를 끝냈고 이제 곧 시작하는 요 비트윈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그런 방향과 그런 우리가 주님께 부르신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그 이 과거를 살펴본 결과 처음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곳 죽음의 땅 이집트였죠. 거기는 멸망과 멸종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든 이집트에서 뭐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결국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결국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 그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사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뭐 착한 삶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결별된 이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완전한 죽음의 장소가 우리가 있던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지극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죽음의 장소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장소.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뭐 좋은 일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과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위해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모세를 따라 나갔겠지만 우리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곳 그 처음 만나는 곳이 근데 어디였습니까? 바로 홍해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피하는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구원 그 이후 성도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까지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앞서가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홍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 만난 곳은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그랬죠. 이집트보다 발달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 그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죠. 아, 그냥 혼자서 사막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 장정만 60만에 거기 이제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다 따져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이걸 볼 때 정말 믿음 없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초대되고 인도되었지만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홍해에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러면서 홍해를 갈러라 말어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이 성도들의 이 삶,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지 그 free from Egypt,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그곳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free to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따라 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죠.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그 모든 사람을 불러서 지금 어떤 거예요? 천국잔치로 초대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만 데리고 나오고 믿는 사람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남이 가는 걸 보고 쫓아나왔더라도 그 뒤를 쫓아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내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지금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곳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향방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그 사명을 알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된 이 백성들에게 이 누구에게 너희가 속한 존재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곳,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시내산 말씀으로 초대받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그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내산 이후에 이 계속되는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그거는 제가 이 원리를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뭐 보여주는 역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꼭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정해놓은 운명처럼 그렇게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제가 볼 때 저들을 이 시내산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된 언약을 맺을 거냐.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구원 그 이후 이런 하나님과 스스로 언약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그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교회에 늘 나오는 사람이고 너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물어봤었죠. 거듭나야 한다고. 그게 뭘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알았고 교회 속에 있었는데 왜 거듭나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 의도와 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아갈 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 산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집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처럼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거듭난 존재다라는 걸 알리는 거. 그게 어디예요?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하지 않고 거기서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진심이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다음 계속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진심과 너희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십계명의 첫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에 예,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의 이야기가 십계명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심,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든 간에 그게 가나안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존재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 득도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함이지 그저 늘 다녀왔던 교회 속에서 종교활동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인도를 받은 성도들에게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 끝까지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이 사명만 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서 그 진심을 이 성도들이 알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시내산 밖으로 떠났을 때 그게 뭐 가난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직도 이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신의 산으로 초대받았으나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단 신의 산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던 그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아까도 표를 통해 봤듯이 그들은 떠나자마자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과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줘도 가지지 못했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고 인도된 후에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방황하고 부름받은 곳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며 무너져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돼서 그 올림픽 선수촌에 이제 훈련하러 들어가면 아마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경우 인터뷰하는 걸 들었더니 40초 경기, 40초. 그 40초 승부를 위해서 4년 동안 목숨 걸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들어왔고 그렇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4년 동안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땡땡이 치고 어떻게 해서든 감독 눈을 피해서 좀 쉬려고 하고 게으르고 훈련 대충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라는 걸 알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헌신된 그 길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에 끼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올림픽 선수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진짜 올림픽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그럴 그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지금 이 훈련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대충대충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 알게 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로 초대됐고 시내산에 초대됐는데 그리고 뭔가 교회적인 일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스스로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존재 의미를 모르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이 시내산으로 모으신 그 진정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단지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어떻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단지 그 이집트의 그 위협, 그 눈앞에 위험하게 다가온 자신의 다급한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셔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단지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운 것들만 피하는 목적으로, 또는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지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심을 토해내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시내산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전능한 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기대할 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적적으로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서 세우조가 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목적지가 없는 삶, 그러니까 삶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삶은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당장 급한, 당장 뭐 이게 급하게 오는 것만 어떻게 그냥 그래 취해,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맞닥뜨리면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뭐 외국까지 유학 오고 열심히 해서 아무튼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30, 40대쯤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점차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정신없이 막 남을 뒤쫓아서 막 막 뒤처지지 않으려고 생존에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 막 지나고 나면 한 40대쯤 되면 그냥 노멀하다면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그런 그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위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사람 쫓아가서 어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황은 뭐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살아가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 지금 뭐 미투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무너지는 정치인들 같은 또 유명인들을 좀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어렵게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그 이 남들보다 앞설려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을 가졌겠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승승장구해서 결국 반듯한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모았고 또 집도 좀 생겼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코에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룰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집중도 못했던 그런 욕구들과 욕망 쪽으로 막 가다가 이제 권세의 자리를 이렇게 자꾸 대부분 보면 그래요. 대부분 돈 좀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공적이다라는 사람들, 인기를 누려본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과거를 기억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기가 가진 부와 지위를 가지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가면서 그걸 즐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때로는 월권 행위를 해요. 그런데도 봤더니 돈과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무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무니까 이 권력과 돈의 힘을 점점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권력의 꼭대기로 가려고 하다가 보면 그 권력자들과 빌붙어서 뭔가 거기서 속닥속닥 걸 것이고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뭔가 좀 더 자기가 뭐가 될 것 같으면 대부분 다 여의도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것들 다 홀딱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근데 그중에 몇몇이 그 권세 중심으로 가면서 대권에 도전하여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지만 5천만 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의 말년을 보세요. 총 맞아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제대로 존경받으며 마무리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종말인데 이 스프링복의 삼처럼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낭떨어진데 왜 거기로 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고 바쁘게 그 20, 30대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뭔가 좀 돼가지고 코가 이제 좀 이 여유가 생기니까 삶의 참된 의미, 네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의미를 모르고 사탄이 뿌려놓은 돈과 권력과 이 음란한 함정에 빠져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황은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에 대한 방황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방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창조주의 부름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스프링복처럼 남 뒤통수 보며 쫓아가다가 그저 그 사람 한 발자국 앞으로 가려다가 먼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당장 급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너무 급하고 바빠요. 지금 특히 우리 교회는 전부 뭐 20대 뭐 막 30대 정말 정신없을 그럴 때입니다. 근데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고 지금 내가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이유조차 모르고 단지 생존과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보다 높은 지위, 그래서 안정적인 삶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 그곳에 도달하게 될 때 결국 인생 전체를 방황하게 되게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급선무로 보일 때 어쩜 우리 이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모르면 그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의미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바쁘고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다가온다고요? 아주 깊은 삶의 허무한 늪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당연히 그런 사람도 생존과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목적조차 모르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불안한 마음에 살아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 급한 뭐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온 인생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명과 목적을 함께 이루며 가는 거예요. 같은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지금 그 가스가 새는 어떤 거를 파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계속 구덩이를 파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딘가 지금 가스가 나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파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땀을 흘리고 똑같은 결과를 내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빠도 그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더더욱 힘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이 존재의 이유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살아야 할 이유와 이 목적이 분명하면 급한 생존과 안정을 위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루하루 단지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동시에 함께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루의 삶으로 인해 똑같이 몸은 피곤할 수 있죠.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들어도 웃으면서 꿀잠을 잘 수 있는 보다 가치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편해도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것 같아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삶이 벅차고 힘들고 짜증만 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그 벅찬 일도 즐겁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당연히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기꺼이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많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이 눈을 떠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아침 내 직장을 향해 사업터를 향해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방법, 이 이집트의 죽음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 너는 이런 존재다? 너의 사명과 너의 소명은 이거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지 너가 이런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두잉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비잉의 문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 하라는구나 저거 하라는구나 뭐 이거 하지 말라고는가 그러니까 do not 뭐 do 이런 것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비잉의 문제 그거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런 리스닝 훈련이 돼요. 설교를 그게 바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뭐 교회 속에서든 삶 속에서든 뭔가 방황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신의 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사회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자꾸 뭔가 일에 또 일로 인한 성과에 남들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내가 흘려갈 것 같으면 거기에 막 짓눌리고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어디로 오라고요? 신의 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비잉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비잉의 문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모일상 그 요약결단용지도 뒤에 그 4번, 5번 질문이 항상 변하지 않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비잉의 문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탄이 거짓된 것으로 나를 공략하고 모욕하고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나를 그 이집트의 죽음의 그 절망 속에서 움푹판에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결국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주변 사람 뒤통수 쫓아보고 흉내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른 일터가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어요? 신의 산,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교회에 나왔든지, 오늘 지금 이 예배에 나왔든지, 결국 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곳에 있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온 거예요? 신의 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이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것을 찾는 그 사자처럼 눈이 벌게서 지금 움킬 것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말씀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잡아삼키려고 하겠죠. 그런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곳에 초대된 거예요. 무언가 기도할 때 저게 막 넘어지더라 깨지더라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진심이 나오는 그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주 예배 속에 헌신되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할 때 가장 메인 타겟은 매주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들 내버려둬도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죽어가는 거니까. 그거 사탄의 타겟은 누구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메인 타겟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더 살갑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가족이 기분 안 좋게 일어나서 교회 나가려고 그럴 때 싸움 걸게 만들어가지고 막 기분 팍 상하게 만들어서 나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만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성도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꾸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심하면은 교회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듣지 못하게 지금 사탄이 이 예배 속에서 더 눈이 시뻘게 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닷없이 무슨 이 모바일폰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요. 사탄이 지금 그걸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지 그거 열어 지금 이 메시지가 왔잖아. 넌 지금 봐야 돼. 이런 식으로서라도 자꾸 우리를 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안에서 적어도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의 보호를 받고 예배로 말씀으로 초대된 것 인도된 이 기적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날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신의 산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볼 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타이틀로 보지 않아요. 의사, 박사, 사장, 과장, 선생, 학생, 요리사, 상담사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에서 너무도 가슴 아팠던 그 상처,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이런 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요, 귀한 존재요. 그래서 그런 나를, 내 정체성을 알고 그 삶의 가치를 알아서 이제 이 땅을 그냥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올림픽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런 우리의 새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에 휘둘리며 과거에 붙은 딱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나, 그게 나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한 2주 남았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방향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그런 의미들을 좀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대교회들의 이 두드러진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원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들이 기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원주의의 세상이고 인본주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그 어떤 원칙이나 목적이 어떤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하는 데까지 가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죠. 오늘 그런 심각한 그런 부류가 오늘 우리 시대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는요 중세 때 너무도 부패한 이 카톨릭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 그 세계를 비판하면서 계몽운동으로서 발생한 인문주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는 그 당시 모든 권세를 휘두른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카톨릭 교회의 권위나 또 그래서 저들이 도용하고 악용했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너무 자기들에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시키고 인간적인 교양과 인간의 존엄을 세워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운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맡았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 권력과 위치를 통해 너무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그 이 배를 채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다 질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마디도 말하면 그런 신권주의 아래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던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런 주장이 사회에 많은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흐름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됐어요? 인간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오늘날 현대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현대교회들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은 해요. 신은 필요하다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신들이 인간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신앙이란 뭐예요? 인간 중심의 실현의 목표, 득도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나를 안정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상태가 인간에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 중심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능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임명한 거예요. 내가 나의 욕구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세워줄 신을 임명하느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인본주의적인 흐름에 감염된 현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은 하지만 인간이 그 중심에서 잘 살고 잘 누리도록 베푸신다라고 하는 긍정신학, 기복신학에 근거한 말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형편이나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운명적인 현실이나 미래의 상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등장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그 지극정성 간절한 기대대로 무조건 이루어주는 마술램프 속에 진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의 신앙은 하나같이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의의를 기대하고 그 한 사람의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인본주의적 그 가치가 항상 그 뿌리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교회들은 회중에 이 사람의 감동을 위해서 모든 순서나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 철학, 이념, 풍습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게 이미 중세 카톨릭이 보여줬던 거죠. 이상한 무슨 성자 숭배,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끌어들였죠. 그리고 오늘 시대의 찬양은 모인 사람들의 역동적인 감흥을 주기 위해서 세속의 음악까지 도입해서 지극히 감정적이거나 콘서트장처럼 요란해졌고 기도는 자기들의 그 기대 실현을 위해서 부르짖는 주문서나 공동 선언문 같이 되어버렸고 봉사나 전도나 설교도 자기 기대의 성취나 상급이나 더 나아가서 이 사회나 국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요식 행위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통한 자기 성취인 것이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보이는 것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인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다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현대교회들의 분명한 특징은 지금 우리가 신의 산의 의미를 말했던 것처럼 이 신의 산의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없는 교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니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앙이 없어졌고 오직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그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능히 채워줄 수 있는 해결사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부리는 종으로 놓으려 한 거예요. 종처럼 부리기 미안하니까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려는 거죠. 대통령 하나 올려놓고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은 똑같은 욕망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떠들어대죠.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성령님을 자기 기대나 사욕의 해결사로 부를 뿐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현대교회들에 있어서 실제 머리는 교인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백성들인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 현대교회들에 있어 실제의 이 교회의 머리는 교인들이 돼버렸고 또는 그들을 주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된 거죠. 지옥의 길을 걷는 저들을 살려낼 예수님은 거기 없습니다. 그 지옥의 길에서 앞장서서 나가고자 하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 자기들이 만든 성령님만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참된 평안을 알리는 그런 삶은 사라졌습니다. 단지 위기 극복용 또는 보다 높은 자리로 나를 올리게 할 인생 점프 도우미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의 산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모든 교회가 현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추구해야 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도 그 홍해를 건넨 신의 산 아래서도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뭐 다른 소리하고 이간질하는 소리가 들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이상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진실함, 진심이 통한 사람을 믿을 수 있죠. 때로 그런 사람이 예상의 벅찬 사명과 부탁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벅찬 부담을 기껴 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신뢰를 하는 사람이 진심을 아는 사람이 거친 책망과 따뜻한 충고를 한다고 하도 신랄한 충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고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진심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사실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던 다윗은 사울왕이 보낸 추격대의 위험 속에서도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무엇보다 먼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신의 산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듣기로는 큐티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신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가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온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함께 부르심을 알고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각자 각자 삶의 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순종의 작은 힘들을 모아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고 그래서 내가 신의 산을 떠나 보냄을 받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빛과 소금 된 삶 살아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